Good morning to you all.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Even though
오늘 5월 3일 주일은 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여러 성경 공부를 그리고 우리 그 구역 모임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요 몇 주간에 걸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쓴 두 번째 서신인 사도행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그분의 말씀과 사역에 관한 기록이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을 통한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사도들에게 자신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점을 특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성령의 책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그분의 사역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라고 믿어야 하며 그럴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오늘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2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 사도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도우시는 자는 성령이시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계명을 사도들에게 전달하였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성령의 사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아멘. 또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도 성령에 대해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아멘. 따라서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님께서 전하신 말씀들은 성령님 속에서 나온 그 자신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사역은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의 사역이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을 선포함으로써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은사주의 교회들은 자신들의 관행이 옳다고 증명하기 위해 사도행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님을 그들이 전하는 주요 인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그분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경외받고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중해야 할 진정한 사역에 관해 배울 것입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의 시기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본문 말씀 1장 6절에서 8절은 주님과 열한 제자들 사이의 대화입니다.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러한 말씀들을 전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말씀들은 바로 6절에서 8절을 가리킵니다. 7절에서 8절 말씀은 6절에서 열한 제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한 답입니다. 따라서 6절에서 8절의 내용이 9절에서 말한 이 말씀들 거기에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말씀들을 말씀하신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아시겠습니까? 그 의미는 바로 이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마지막으로 나누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침서가 바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지침서로부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셨는지와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그들에게 명하신 것은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의 1차적인 관심은 다가오는 왕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한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왕국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6절에 나타난 왕국에 대한 다른 설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6절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언급된 하나님 나라는 아마도 6절에 나온 이스라엘 왕국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에 대하여 공부하실 때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다고 공부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8절의 주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과 설교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과 후의 차이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을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보내셨고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온 세계로 나아가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하시기를 온 세계로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실 때 했던 제자들의 질문은 이스라엘 왕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관한 언급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로마서 11장 5절에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12절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일시적으로 이방인 이방 사람들보다 뒤처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저버리셨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질투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고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오셨던 예수님, 그들의 메시아를 거부했었지만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지만 그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감사합니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사라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 이스라엘 왕국을 견고하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과 다윗의 언약을 상기시켜줍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의 질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1장 6절 후반부를 다시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나라의 회복의 시기, 나라의 회복, 또 이스라엘의 회복. 이거 따라서 이 질문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을 교회로 해석하여 영적인 이스라엘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는 신약 성서 교회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민족과 나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이전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도 잃었고 왕도 없었습니다. 특히 제자들은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메시아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나라가 메시아의 도움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의 사역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은 매우 명백했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것은 평범한 회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메시아 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실 메시아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분을 거절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여전히 성취되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돌아가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1장에서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는 야곱의 집을 다스리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시공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주님께 이스라엘 왕국이 어느 때에 회복할 것인지에 관해 여쭈어 본 것입니다. 여기에 이때라는 단어의 그리스 언어가 참 흥미롭습니다. 이 단어는 연대순 혹은 순차적인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시간에 대해 물었을 때 그들은 장차 다가올 역사적 사건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시공간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전천년 왕국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나라는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의 천년 왕국을 의미할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물질적 왕국은 모두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은 존 칼빈이 가졌던 관점과는 다른 관점입니다. 존 칼빈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왕국의 복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또한 천년 왕국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시기와 그 때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제자들이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희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와 시기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올 왕국에 대한 때와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국의 복원에 대한 질문은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때에 가르치려 하셨던 말씀은 국가적인 이스라엘 왕국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할 권한을 위임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원된 이스라엘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그들의 초점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진 왕국에 대한 견해 자체를 고쳐주려고 하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왕국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그들에게 왕국에 대한 더 이상의 설명을 하지 않으셨을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시기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때를 알 수 없으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특권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원전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인들에게 멸망당했고 기원전 586년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 사람들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유다 왕국이 없어졌고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은 유대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 가운데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에게만 보내줬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을 본 제자들이 놀랐던 것과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과 수넴 여인의 신앙과 비교했을 때 유대인들이 분노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자신들이 이방인보다 우월하다고 믿었고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세우실 왕국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이라 굳건히 믿었습니다. 이후에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져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 역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일반적인 관점 이상의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초점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선입견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은 8절에서 그들로 예루살렘, 모든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왕국은 바로 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했으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자들이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의 시기에 대해서 아는 것을 허락치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지식은 오직 아버지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회복에 신경을 쏟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에 대해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메시아의 궁극적인 회복 시기에 대한 지식을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약속하셨습니다. 1장 8절 시작 부분에 그러나는 이 극명한 대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만약 1장 7절에서 아버지께서 그 정보를 주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1장 8절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쏟아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 안에서 맞이하는 새로운 복음 시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민족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것이 아니라 국제적이고 범세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7절과 8절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 그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오.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의 초점을 그들이 마땅히 두어야 하는 주요 요점으로 되돌리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JV 성경을 보시면 8절의 첫 번째 단어가 but임을, but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조구를 이어주는 접속사입니다. 이 단어는 반대로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7절에서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질문이 주님의 명령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되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로 아버지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고자 하셨지만 그들의 관심은 온통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잘못된 이해를 그러나 또는 반대로와 같은 강한 단어를 사용하심으로써 바로잡으셨습니다. 이곳에는 여러 다른 관점들이 있습니다. 1장 6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으며 8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온 세상을 고려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예루살렘이 그 출발점이지만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온 세계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많은 해가 지난 후 사도행전 13장 47절에 기록된 바울이 했던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따라서 이 복음의 전파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선 온 세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의 제자들은 그분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하여 여러 날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국의 재건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날을 가르침을 쏟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이 이 이스라엘 왕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의 선입관을 변화시키고 수정시켜 하나님께서 그들이 배우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의 사역자 입장에서 보면 만약 어떤 성도님께서 전혀 이전에 종교를 가지고 계시지도 않았고 다른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배치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사실상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계시고 나름대로의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생각을 변화시키고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런 선입견이 변화되고 또 더 성숙하여지고 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생각을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화받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심지어 직접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또한 이런 어려움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고 또 거기에 도전받으시고 또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들의 사역은 그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다가오실 성령님의 권능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말을 더하기 전에 저는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때는 성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은 오순절 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이스라엘 왕국이 회복되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구절들에서 성령님에 관한 말씀은 두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이 구절들 안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세 가지 설명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며칠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예정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할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두 표현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꽤나 흥미롭습니다. 먼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영혼의 내적 경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의 표현과 같은 표현이었습니다. 또 다른 성령의 임재에 대한 설명은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말하기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1장 8절에 주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한 약속은 2장 4절에서 그들에게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 말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심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세례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특히 성령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오직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과도적인 사도의 시대에서만 이러한 세 가지에 관한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주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믿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위한 별도의 성령의 세례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보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역사상 매우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날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충만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한 몸으로 세워졌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그 세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 없이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같이 또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보셨듯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베티즘을 받으신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이 역사서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며 이 책에서 발견되는 많은 사건들이 사도시대의 특유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역시 같은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해석에서 나오는 결과일 것입니다. 그들의 열성만으로는, 그 제자들의 열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종들을 그들의 사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중요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분의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덕분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가 그만둔다고 한다면 그분의 삶 안에는 아마도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미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자들의 열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임해야만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열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를 향한 선교는 하나님 왕국의 도래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세상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단지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데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번째로 그 초점은 반드시 예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역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구절들과 제자들의 미션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누가의 첫 번째 책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에 대하여 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사도들에게 명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주인공은 성령님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사도들은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 8절에서 그 전체의 개요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개요는 사도들이 증인이 되는 사역을 이룬 장소들에 기초하여 서술되고 있습니다. 1장에서 7장까지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13장에서 18장은 그 밖에 세계가 그 장소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퍼져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주된 소명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오늘날 많은 은사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그들의 사역의 중심을 사도들이 가졌던 은사들에다 두는 것은 거부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성령님과 표적과 이적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증인이라는 단어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의 동사형은 증언하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선언하다 또는 사실임을 보여주다 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순교자가 되어 믿음을 위해 생명을 포기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200여 번이나 쓰여져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21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은 죽으셨고 또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민족과 국가의 경계를 뛰어넘어 그분께서 행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기를 기다려야만 했고 오직 그 후에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